계속 보았던 것처럼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로 나눠지죠. 창세기의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그 딱 순간부터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살 수 없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우리 한글로는 딱 글자 하나 차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 신명기 28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 그 앞에 14절 말씀까지 이렇게 했죠.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에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하게 이를 때가 없어요.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냐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심판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분명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여섯인 재앙 또 8장과 9장 나팔 재앙 16장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심판이 없다면 모르겠까?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교회를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거기 다시 36절에 오니까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로마에 의해서 끌려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여서 끌려갑니다. 그때는 그 전에 누렸던 그 복이 얼마나 큰가를 몰랐는데 끌려가고 나서야 예배하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냥 그 평범하게 먹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일상의 생활이 감사한지 끌려가고 나서야 그들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울며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울면서 시편 137편 같은 그런 막 그 울면서 그렇게 노래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슬픈 노래 아닙니까? 얼마나 애통하며 그 나라 망한 슬픔을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또 37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하나님 자랑스러운 백성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백성이 이제 세상에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잘 못 믿어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와 속담거리와 또는 이런 농담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시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내 성전이라도 그냥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택한 백성이라도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난 직분자야 그게 안전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들지 아니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내 성전이라도 그냥 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에 그 결과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냥 헐어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나는 이제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구원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또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 이와 같이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그 복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신들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기 때문에 그 복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 될 때 우리를 믿고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되니까 그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버리시는 거죠. 어제 주일날 메시지 가운데 여물통을 엎으시는 하나님, 여물통을 엎으시는 이유가 있죠. 여물통을 엎어야 살 길을 거기 불길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물통을 엎는 것입니다. 이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내게 그냥 고난을 주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야기지 그냥 무서운 경고를 주시기 뭐 무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표징과 훈계가 되게 할 것이다. 46절에 보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 메시지는 자녀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예배하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엄청난 이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자 38절에 보면 내 많은 종자를 들여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또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어버리고 40절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열매가 떨어져 버리고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포로가 되어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고 또 42절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고 너희 중에 우가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도 내 것이 될 수 없다. 아니 우리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이게 내 것이 아니다. 다 빼앗기고 말 것이다.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 44절 45절 그러니까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이 앞에 자 12절 13절 말씀에 반대예요. 자 그 앞에 12절 한번 읽어 12절 보십시오. 자 12절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어요. 꼬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겠다.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44절, 45절에서는 네가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완전히 정반대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자녀들, 그 자손들에게 표징과 훈계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표징과 훈계가 되게 하시거든. 그 저주, 그 심판은 너 대해서 끝내시겠다. 이것이 표징과 훈계 되어서 네 후손에게는 다시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가 심판을 받으면, 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자녀들이 보고 정신 차리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자녀들에게는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소망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런 결과를 만약 만나게 된다면 그때가 좋았었지라고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47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하나님 주셨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48절 내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주신 복으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신 복으로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다 빼앗기고 또 이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니, 같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적군을,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아니면 적군을 섬기고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건강할 때에 하나님 섬겨야지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지고 나서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풍요와 번영은 사실 우리가 추구할 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요에 덫에 걸려서요 포로로 사로잡히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땅에서 넉넉함을 누리면서 모든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 자체를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풍요를 얻고 싶어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들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 하고 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 신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주신 그 넉넉함, 하나님 주신 그 풍요를 다 잃어버리고 적군을 섬기게 되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풍요가 신앙의 목적이 되면 신앙은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내 신앙은 변질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소유가 많고 적음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런 이 비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능력 주신 자에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앞에 본문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다. 비천함 때문에 풍부함 때문에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 풍부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비천에 처해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올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부함도 비천함도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냥 그 주신 대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풍부함이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우쭐할 필요도 없고 그 비천함 때문에 우리 주눅들 필요도 없다. 그냥 한 과정에 불과하다. 내게 능력 전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부함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풍부함에도 비천함에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이제 49절부터 50절 아주 이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49절은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할 것이니 이 독수리는 첫 번째는 바벨론 세력을 의미합니다. 자, 에스겔 17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바벨론 세력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랬어요. 그 독수리가 와서 가지를 꺾으겠다.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꺾어서 잡아가지고 그 장사하는 곳에 두겠다라고 말씀 포로로 잡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독수리, 그러니까 로마의 그 깃발이 독수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1차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2차는 로마에서 완전 멸망당할,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에서도 그런 슬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하는데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는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게 그 뒤에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자, 28절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하고 왕 앞에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자 했는데 내 아들 잡아먹고 네 아들 내놓으라니까 안 내놓는다고. 이것을 지금 왕 앞에 지금 재판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 역사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은 풍요하지만 전쟁이 만약 일어난다면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될 것이고 먹을 것이 없을 것이고 굶주리며 죽게 될 것입니다. 물론 뭐 이런 아무리 굶어 죽어도 자기 자식 잡아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얼마나 상황이 끔찍한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일상의 삶이 얼마나 은혜인지, 하루 세 끼 밥 먹고 내가 운동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아 주님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내게 주신 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아 그것이 은혜구나. 아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참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왜 이런 말씀들을 주실까요? 아까 우리 4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표징과 훈계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인지 그래서 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